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연현상과 자연물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때로 그 지명이름, 산이름, 강이름, 마을이름, 민족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의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해보면 불교의 불경이나 또는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는 이러한 지명, 산 이름, 강 이름, 마을 이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스크리트로 쓰여진 힌두교의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다른 경전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인명과 지명, 나라명이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종교의 모든 내용들은, 경전의 내용들은 인간의 깨달음에서 나온 관념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닦듯이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다른 경전에 비해서 성경은 시간과 공간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명 이름 같은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두뇌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그 진리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어떤 경전과 달리 이런 많은 자연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그것이 영적인 상징으로 쓰입니다. 동풍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냥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또 이슬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새벽에 베풀어 주시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회리바람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동풍은 성경에 보면 그 함신이라 하는데 그 함신이라는 것은 50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 50일 동안 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과 함께 메뚜기들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이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온 하늘을 뒤덮은 새까만 메뚜기들이 날아가는데 겨울에는 아라비아 지방에서 있던 메뚜기가 이제 봄이 되면 바람을 따라서 동풍을 따라서 서쪽으로 날아가가지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앉으면은 살아있는 초목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깔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 가운데 동풍이 불므로써 이 메뚜기가 이렇게 날아오고 그 재앙을 사라지게 하실 때는 서풍이 불어가지고 그 메뚜기가 홍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재앙 말고 요엘서에 봐도 이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심지어 그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 억지로 가라 하니까 참 자기도 억지로 징계를 받기 싫어서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내심으로는 이 적국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복음 전하고 나서 성 밖에 나와가지고 언덕에 앉아서 니느웨가 이제 망할 것이다 복음 전해놓고 하는 그런 나쁜 심보로 앉아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그 뜨거운 동풍바람이 부니까 자기 위에 덮었던 그 그늘 나뭇잎이 그 순식간에 동풍에 싹 그냥 말라가지고 떨어짐으로써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는 말이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제 말씀은 동풍이 강해요. 그 이 동풍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풍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새벽 이슬은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면 헬몬의 이슬이 유대의 산들의 내림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133편에 그 헬몬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지금 말하면 요즘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시리아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아마 스키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은 산이지만은 유일하게 그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은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던 그 습기를 먹은 바람이 밤 사이에 동쪽으로 와가지고 헬몬산 기슭에 있다가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면 그 헬몬산에서부터 저 사막 그리고 사해 바다보다 더 낮은 그 사해로 이렇게 그 높은 산에서 쫙 내려가는데 평지가 이어지는데 분지가 이어지는데 그 헬몬산에 있던 지중해의 섞이 먹은 바람이 밤 사이에 그 유대의 광야에 이렇게 다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이 새벽 이슬로 올리브가 자라고 그리고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은 1년을 이렇게 비와 비로 우기와 금기로 1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10월에서 3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고 4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일체 오지 않는 이렇게 금기입니다. 1년 내내 금기와 우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살기 어렵겠습니까? 금기는 살기 어렵습니다. 금기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 동식물이 먹을 그 취해야 되는 그런 물뿐 아니라 사람이 먹을 식수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짝 마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비를 기다리고 또 우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우물을 비롯해서 우물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그 우물은 그 마을이라든지 그 어떤 가족에게는 굉장한 큰 우리로 말하면 동산이고 자산입니다. 그 물이 없으면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물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마른 우물에 밑에 요셉이 갇히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정도로 그 우물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삶의 아주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기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근기 때인데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시겠다. 이른 비라는 것은 우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시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고 근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오고 있는 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지금 본문에도 구름이 어떻고 산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온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구름과 산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부터 굉장히 그 산을 중요시하는 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산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동양은 다 산을 신성시하고 바다를 조금 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대 뿐 아니고 뭐 근세까지 히말라야 산 밑에 사는 종족들은 히말라야 산을 범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 왜냐하면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북쪽에 있는 올림푸스 산에 신들이 산다 해가지고 그 산을 함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산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갈멜산, 느보산, 그리심산, 에발산 많은 산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도 그렇고 새로운 로마인 콘스탄티노플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부터 해가지고 베세다산, 모리아산, 오벨산, 그리고 시온산. 여러분 따라서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 아람의 통치자가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지고 평지나 골짜기에서 싸워야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그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인근에 있던 많은 이방 나라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산에 있는 신을 섬기고 산 중심의 민족이라는 것, 민족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도 보면 평지를 달려오다가 갑자기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모세 너는 그 밑에는 신경 쓰지 말고 산으로 올라오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된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그만 가게 하고 거기에 회막을 치고 잠시 있도록 쉬게 한 것,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 산은 본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이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이 중간에서 머물게 한 그곳에서 역시 그를 처음에 부르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 산으로 불러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렙산을 애굽 사람들은 지금 애굽의 영토인데 에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산인데 혹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산의 형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완전 돌산인데 알프스에 저런 산처럼 산이 이렇게 그냥 하늘로 이쪽 솟은 돌산이 아니라 산에 돌이 이렇게 굉장히 그 기괴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산 아래에 카타리나 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천 수백 년 전부터, 그, 이 호렙산 아래에 이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을 시내산 사본이라 하는데, 이 시내산 사본이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1800년대에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에 29살에 독일 성경학자인 티셴도르프라는 사람이 이 수도원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 사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29살짜리. 그 수도원장에게, 수도원에서는 이런 사본을 잘 보여주기를 싫어하는데요. 수도원에 도착한 그가 좀 100개 적겠다고 그래서 이제 빌려가지고 100개 쓰다가 그가 사정을 합니다. 내가 좀 빌려갔다가 다시 갖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빌린 척 하면서 이 독일 학자 티셴도르프가 그 성경 사본을 갖고 달아나버렸어요. 그 달아나버린 그것을 이 러시아로 가져가가지고 독일 라이프치히도 좀 있었고 러시아도 좀 있었는데 러시아는 이것이 대단한 물건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직후에 러시아 황제가 영국에 이걸 10만 파운드에 팔았어요. 라이프치히 것도 그래 팔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영국 성서공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 훔친 물건이에요. 그렇게 가가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의 이거의 사본의 가장 중요한 사본이 되어서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전에는 다른 사본을 참고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시내산 사본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산 위는 지금은 뭐 백두산 정도만 합니다. 2285m니까. 그런데 그 산에 날이 구름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 모세처럼 올라가가지고 이제 지금 올라가면 베두인 족속이 뭐 음료수를 팔고 있는데 그 올라가려면 새벽 2시에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러 올라오란 것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산에 올라갔는데 6일 동안 빽빽한 구름이 산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산의 위치는 그 산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주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가지고 그 테오파니아를 하는데 신현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늘 무슨 말씀을 하셨잖아요. 꿈에도 나타나시고 사자를 보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은 따로 기록된 말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산에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계명의 종교, 이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계명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종교가 되고 계명의 종교가 된 것은 경전의 종교가 된 것은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저의 관심은 산을 휘두른 빽빽한 구름입니다. 구름은 뭘 말할까? 그 빽빽한 구름 속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였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에 강산에 신 신고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에 신 신고 못 올라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에 제 여자 제 친구하고 강산에서 그냥 뛰놀다가요. 그 시골교회 영수님에게 큰 빗자루로 맞은 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집에 손녀인데 그 손녀하고 내하고 장난치고 어릴 때 5살, 6살 때 여기서 놀고 있는데 그 빗자루 때린 게 얼마나 아프던지 지금까지 기억이 난다고요. 논 것은 지성소에서 놀았다 이거지 여기에서. 여기에 신발 신고 못 올라옵니다 원래는. 애당초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곳에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면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실 때에 앉으라 그래요. 앉으라. 그런 걸 잘 보시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 놓치는 사람이 많은데 열두 강주리 이적을 500여 행할 때도 제 아들에게 무리를 앉히라 이거죠. 앉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동양적 표현으로 말하면 무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 유위, 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동양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앉아있는 것은 무위입니다. 서있는 것은 유위입니다. 신발을 벗은 것은 무위, 하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 것은 뭔가 뛰려고 하는지 가려고 하는 거니까 유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앉으라 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일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지. 예수님이 앉으라 소리 안 하면요 잠잠하라 이 말씀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제 떠들지 말고 잠잠해라 이거지. 너희는 이제 그 앉으라 이거지.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너희에게 보일 테니까 너희는 그냥 그걸 목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감사하면 되는 거지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내가 한다 이거지. 모세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고 이제 내가 말씀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겁니다. 왜 거룩한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 거룩한 거예요. 왜 지성소에 신발을 안 신고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부터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구약의 성전 개념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구름이 있든지 짙은 안개가 있든지 그렇습니다. 빽빽한 구름은 솔로몬의 성전에와 마찬가지로 이 호렙산을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의 충만한 영광으로 이 호렙산이 가득 덮여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아예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요 회막이 있을 때에 항시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 임하실 때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불기둥하고 달리요 구름 기둥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불기둥은 밤에 불을 밝히고 구름 기둥을 시원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가득 찬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칼빈주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장로교회, 모든 감리교회, 모든 침례교회 다 기본적으로는 루터나 천주교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의 가장 중요한 표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 제1문답은 요리문답 제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 87년도에 발치는 85년도부터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87년도에 벤츠 연구재단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벤츠는 지금 벤츠 메체데스 그 자동차 회사를 만든 벤츠를 기념하는 그 벤츠 회사에서 연구재단을 세운 건데 그의 고향인 라덴부르그라는 곳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독일의 고성으로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옆에 라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벤츠 재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독일에 공부하는 소장학자들을 초대해서 1987년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뭐 인간, 환경, 자연 이런 주제로 열리는데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가서 논문을 발표하니까 뭐 논문 발표했다고 수고비로 좀 이렇게 돈을 좀 주어서 제가 그것으로 하이델베르그에 3일을 머물면서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를 구경했었어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하시면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항시로 유럽 여행하실 때 어디를 찾아가시면 되냐 하면 구시청사를 찾아야 돼요. 시청이 새로운 데도 있고 구청사도 있는데 구시청이 있는 곳이 옛날 그 도시의 가장 번화가고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는 보존되어 있어요. 대부분 경우에. 그 청사가 있는 곳에는 다 예외 없이 광장이 있어요. 광장. 그는 어느 나라는 있습니다. 가보면 어느 도시나. 그러면 그 광장은 과거에 아고라라 그러는데요. 시장도 열리고 거기에서 뭐 시민들이 모여서 연설도 듣고 또 무슨 집회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는 시청도 있고 종교시설인 교회도 있고 심지어 뭐 과거에 우체국 같은 것도 있고 또 큰 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그도 가보니까 그 성 밑에 구도시 중앙에 광장이 있더라고요. 광장에 교회당이 있어서 교회당을 구경하고 제가 그 교회당 앞으로 탁 나오니까 뭐 이 정도 넓이가 되는데요. 광장 저 건너편에 아주 예쁜 호텔이 하나 서 있었어요. 그 호텔에 망국기가 막 플럭이니까 요즘 우리가 강남의 고급 호텔 망국기가 플럭이듯이 너무 호텔이 아름다워서 제가 쭉 보고 있으니까 아주 낡은 호텔인데 아주 고색 창년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호텔 리터 되어 있는데요. 번역하면 기사호텔. 하이델베르 가는 분은 가보십시오. 기사호텔. 막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건물에 라틴어가 쫙 적혀있어요. 라틴어가요. 라틴어가. 그래서 건물에 왜 호텔 라틴어일까 싶어서 궁금해서 리뷰도 쭉 올라가 보니까 제일 밑에가 이 말이 적혀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이 제일 밑에 딱 적혀있어. 이거 제 눈에 펄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상 호텔에 성경 귀절이 그것도 정확한 성경 귀절이 적혀 있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위로 더 쳐다봤어요. 하니까 라틴어 계속 적혀 있어 계속.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솔리 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아, 무슨 호텔에 이런 게 있어? 이래서 제가 이제 그 호텔에 가보니까, 종업원들은 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무슨 호텔인지도 몰라요. 종업원들은 뭐, 서빙하느라 정신없고 그냥 그런 거라. 웬 이상한 뭐, 아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뭐, 엉뚱한 거 질문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호텔을 상세히 둘러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조금 막 칼빈이 일어났어. 칼빈의 영향을 받은 휴고노파라는 개신교 신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프랑스는 지금도 그렇듯이 예전에도 가톨릭 천주교 나라니까 천주교의 왕이 황제가 개신교도들을 너무 박해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처럼 프랑스의 위고노파 혹은 휴고노파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톨릭 황제의 박해를 피해 독일로, 스위스로, 헝가리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해외에 흩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갔듯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가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살아갔듯이 프랑스의 개신교도인 휴고노파도 타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그 중에 벨리에라는 사람이 원래 수건장사. 요즘은 수건이 흔하지만은 그때 1500년대에 수건이라는 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건을 지급한 사업을 한 거예요. 이 호텔을 지은 주인이요. 수건 파는 장사예요.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시인 이 하이델베르그에 이렇게 큰 숙소를 세워놓고요. 특별히 프랑스에서 오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독일로 오는 망명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타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어갖고 이렇게 지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제일 밑에다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다. 제일 위에다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완전히 갈빈용어거든요. 아, 제가 보는 순간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다른 데는 이 제 말을 못 들을 겁니다. 일체로. 이거는 뭐 설교 여하에 나오는 것도 아무도 나오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직접 본 거니까. 예? 다른 사람 뭐 그 라틴어도 뭐 읽어내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뭐 보도 관심이 없겠지요. 디안 가보시라고요. 딱 그렇게 적혀 있어요. 솔리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안에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그 외곽은 똑같이 있어요. 삐쭉삐쭉 돼 있는데 가장 비싼 호텔에 그 하이델베르그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양해하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알 거예요, 아마 누구신지. 제가 성함은 안 드리겠고요. 뭐 제가 꼭 비판하려기보다는 제가 이 말씀과 결부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 서울이라는 도시에 저 가운데 섬동네에 가보면 가장 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가장 큰데 그 교회를 이끈 가장 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은퇴하기 직전에 부산에 오셔가지고 모든 부산의 목회자들을 수영로 교회라는 큰 교회로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고향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모이지, 그냥 막 초교파죠, 그럼 막. 다 모였어요. 저는 뭐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아니고 또 시간도 없어서 못 갔는데 나중에 테이프를 제가 빌려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 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도 안수기도 할 때도 낫겠나, 뭐 목사님 낫겠으면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낫는다 이거지. 내가 낫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낫고, 절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하시더라 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고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인데 왜 믿는 사람들이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가난하고 늘 죽는 소리하고 왜 그러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막 평상시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그 말씀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왜 제가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그러면 교수님은 남의 설교를 비판해 이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 그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라.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해라.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국내에 설교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잘 안 가르치면 애들이 잘못 배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성경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그분이 말씀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부족해요. 여러분 아십시오. 꼭 말씀이 신학이나 교리가 맞느냐 틀리냐는 기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가 모자란 거냐? 칼빈의 이야기를 빌리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게 목적이라. 그분이 칼빈주의를 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칼빈주의 신학을 못 배운 게 그게 그렇게 약점입니다. 칼빈주의를 배우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삼박자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되고 범사를 되고 강건한, 이게 목적이라고 말 안 해요.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잘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가난든지 부하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가는,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차이입니다. 별 차이가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볼 때는 별 차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제 말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대볼까요? 잠언 30장으로 가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 기억납니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보여. 대답 안 한 분은 많이 안 읽은 분들이에요.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 31장은 현숙한 여인,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집 보낼 딸이 있으면 잠언 31장 읽으라 그래야 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그런 그게 있으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오면 잠언 31장을 읽고 요약을 해서 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주례를 뭐 가끔씩 하는데, 저는 목회를 안 하니까 주례를 많이는 안 해요. 가끔씩 하면 제가 신부 될 사람에게 성경 하나 사주면서 잠언 31장을 10번 읽고 요약해서 이메일로 보내라. 그래야 내가 주례할 때 좋은 소리 하지. 안 그러면 내가 안 그래 시게요. 잠언 31장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특이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아굴의 기도라는 게 나와요.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평생 두 가지를 주옵소서. 자기 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에게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옵시고. 사람이란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말로 거짓말 안 하면 표정으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거짓말 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저에게서 거짓말과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옵시고.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었고요.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저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는 그 목사님식으로 설교를 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유해지고 잘되는 걸 구할 겁니다. 근데 아굴은 잘되고 부자되는 걸 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너무 잘되고 부자가 되면, 여러분 가운데는 뭐 그런 분이 계시다 안 그러 계시지만은,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인생의 인격이 교만해져요. 돈 많은 여러분 대기업주들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죠. 죄송합니다만 속으로는 굉장한 프라이드, 돈에 대한 프라이드, 재산에 대한 프라이드, 한국 최고의 갑부라는 프라이드에 대고,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 자기가 도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분들은 국회의원을 봐도 정말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뭐해, 돈이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돈이 많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해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굴은 보십시오, 돈이 많아져 가지고 괜히 교만해져서 사람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 돈이 제일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할까 싶어서 두려워 가지고 자기가 변질될까 싶어 두려워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돈 많아 가지고 이런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까지 무시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내가 돈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싶어서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요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온통 기도원의 축복성에 하는 사람들은 막 복 받는 게 제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복을 못 받으면 뭐 우리 남편 성진하기를 하고 우리 자식 대학 잘 들어가기를 구했는데 안 되면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소원대로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가다가 봉변당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지질이 가난하고 가난하다가 암에 걸려서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할 건데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 지도자 중에 가정에 그리 시험이 많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딸이 먼저 죽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게 범사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것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선에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는 내가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럼 하나님 뜻을 우리는 모른다고요. 근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자녀에게 이루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게 알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복이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좀 유치한 사람들은 자기 잘 되는 거네요. 아이가 그렇잖아요. 다 지 좋은 것만 다 좋아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고차원인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래. 내 삶이나 내 자녀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까? 구원에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가지고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만 금령을 내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예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로 말씀한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예의 지성으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말씀으로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네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나타나서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반대로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죽는다 했고 뱀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 어디로 택할 것이며 자기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긴 했는데요. 그러나 죄의 형벌을 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완전히 죽이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물론 죄의 형벌을 받았지 영적인 형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담을 그냥 완전 멸절시킨 건 아니잖아요. 왜 멸절 안 시켰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담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담을 왜 창조했습니까? 창조해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창조의 목적도 없어요. 반면에 그 아담을 살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죽으라는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담을 살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담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아담에 대한 이런 처리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한 후에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은 것은 그래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을 그래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딜레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벌을, 그 죄악의 벌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고, 아담이 받을 벌을 받고요.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는 믿음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도 이루시면서 공의도 이루시는 거고, 또 인간을 그 가운데서도 영생을 얻게 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그 벌을 담당하시는 일이 없으면은 구원 얻을 길이 어디 있는데, 인류에게. 그래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오늘날 WCC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구원 얻는 길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로 이 길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건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가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구원 얻는 길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같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듯이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엉터리인 게, 구원 얻는 것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거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도 담당하시고 사랑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고 죽으신 구세주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 천주교에서는요, 믿음은 반이고 행함도 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무슨 마더 데레사니, 무슨 천주교의 사람들이 자선사업을 왜 많이 하냐 하면, 선행을 많이 한 이유는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세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시면요, 순교를 당한 장면에는 어린아이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순교자의 영혼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공중에 떠 있는 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그릴 때는 어린아이로 그립니다. 그런 그림 외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천사가 전칭 저울로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저울에 달아요. 이렇게 천사가 딱 들고, 천사가 들고 있는 이렇게 저울이 있어요. 이쪽에는 그 사람이 하는 선한 일, 이쪽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악한 일을 딱 재보고, 선한 일이 많으면은 너는 천국, 미가엘이 달고 있다고요. 악한 일이 많으면 너는 지옥. 그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선행도 지은 죄만큼 적어도 그 이상은 행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는 겁니다. 만일 천주교 논리가 맞다면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반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공로가 나에게 반에 있는 겁니다.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공로를 반쯤 없애는 것이 천주교의 사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구원을 내가 반쯤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선행을 징의의 조건으로 행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의 조건으로 선행을 그만큼 행한다고요. 그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많이 행하는 겁니다. 자기 구원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선행의 결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열매를 갖고 하기 위해서 선행의 결과로, 징의의 결과로 행하는 것이고, 천주교는 징의의 조건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종교혁을 하던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행하라 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젊은 청년 수도사인 루터는 자기의 선행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행을 행하는 채 하더라도 우리의 심중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내가 선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 말씀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구원하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 강의 자꾸 따라오십시오. 자,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이. 믿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빌리 그리함 집단, 옛날에요. 빌리 그리함 집단은 결단을 말해요. 빌리 그리함 집단이 유럽에서 돌리는 잡지를 보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decision, 독일에 보니까 엔트샤이둥, 결단이라는 책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결단하시라고. 구원으로 갈 겁니까? 지옥으로 갈 겁니까? 천국으로 갈 겁니까? 지옥으로 결단하시라고. 자, 그렇게 주장하는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데 이래 있으면은 결국에는 절망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 절망이고 절망으로 떠내려가는 거고, 그럼 죽게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유한자지만은 무한자의 세계로 뛰어올라가면, 결단하게 되면 그게 구원 얻는 거다. 자, 그런데 믿음은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교회 오고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결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 안에서 내 결단하는 배후에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거지. 내가 뭐 믿는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믿음은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이는 솔라 그라티아예요. 그럼 뭐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내 공로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예요. 구원에 내 공로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고, 믿음도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는 결단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결단의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결과로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구원만 하나님께서 받았습니까? 우리의 생명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날 때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심장이 있고 숨을 쉬는 허파가 있고 피는 시기도 안 돼 돌아가고 다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 거고, 내가 생명을 지닌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영생으로 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영생 받은 자로서 땅 위에서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게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 전부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돌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부족해가지고 저 여러분 이방의 신들은 피를 먹기를 원해가지고 더 피 흘리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신도 있겠지.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섬기려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려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욥의 말을 빌리면요, 욥기 35장 6절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으며 그가 우리의 손에서 받을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사실 돌릴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 없이도 충분하시고요. 우리가 돌릴 뭐 별로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돌려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다 하나님께 오고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제1문이 뭔지 압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제1문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 답은 이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답이라 여러분. 자,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 아닌 건 불의예요. 그 정의로운 겁니다. 그게 당연히 하는 게 영광 돌려야 다 하나님께서 왔는데. 그다음에 여러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람은 종교적 존재로 지원받아가지고 다른 무엇을 섬기게 돼요. 귀신을 섬기든지. 종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자아를 섬기겠지. 자아. 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섬기면 다른 무엇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최근에 늦게 뭐 그림도 그리고 그래요. 관심이 참 미술 예술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제 미술책 풍경화 책을 하나 드렸지만은 목사님이 이미 읽으셨더라고요. 아, 이 책의 저자가 교수님입니까 이러시더라고. 이미 내 책 읽으셨대요. 책을 감동 있게 읽으셔서 뭐 안에 헤르만 헤세까지 다 기억하시더라고. 목사님께서 말씀만 전하시지 않았지만은 아, 미술도 좋아하시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면서도 뭐 다른 책 들고 올 걸 괜히 미술이 들고 왔나 상당히 제가 표정을 보면 좀 깐깐하게 보이셔가지고 좀 조심스러웠어요. 아, 근데 의외로 밀접 받으면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자기가 이미 책을 봤다 이래요. 저자가 당신이냐 이러더라고. 세상의 모든 풍경 해가지고 학고지에서 나와서 일반 출판사에서 학고지에. 학고지에서 나와 있는데 저는 신학책 말고 그런 책을 좀 씁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도 고향이라는 책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지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꾸 대중들에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술하는 화가들이나 그림 한 사람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감추어 두신 아름다움이 너무 많이 숨어 있어요. 색채의 세계, 형상의 세계, 질감의 세계, 촉감의 세계, 여러분 하늘의 푸른 하늘, 뭐 참 햇빛에 반짝이는 그 어떤 은빛, 그 물살, 달빛에서 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 진리도 감추어 두시고 아름다움도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학문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수학의 세계, 생물의 세계, 물리의 세계에서 사물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이 법칙, 이것이 원리다라고 제시하는 거고요. 학문을 발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거고, 예술을 하면서 미적 감각, 신미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안목을 지닌 예술가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미의 광맥을 캐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데서 그냥 들고 가 이러면 들풀 하나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산에도 가보면요, 뭐 광안리 그 바다에 막 이렇게 여러분 그 막 횃불 축제 그 뭐 불꽃 쇼 올리는데요. 저는 그 한 번도 안 갑니다, 그게요. 그건 여러분 인간의 화학 제품을 해가지고 뭐 장난치듯이 쏘아올리는데요. 그거 뭐 한 마음에 저는 그거 다 불꽃 축제 없애버리고요. 가만히 그냥 바닷가에 누워있으면 별똥별이 남쪽 하늘로 탁 떨어지면요. 아, 그처럼 아름다운 게 됐어요. 그게 그냥 다 베려놓는 거야. 불꽃 축제를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별똥별 하나가 깜빡깜빡하다가 남쪽 하늘로 떨어져가지고 바닷속에 싹 떨어지는 그 한 장면만 보면 걔 정서는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예? 근데 무슨 여러분 불꽃 반짝반짝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째 여러분요 월광곡이 나오며 차이콥스키 음악이 나오며 무슨 여러분 슈베르트의 승우가 나오며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좀 애들이 다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막 지저분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다 쳐다봐도요. 그 맑은 영 안 보여요, 여러분. 애들이 그래 잘하는데 뭐 내 세멘트 바닥에 아스팔트 뒹굴면서 보는 게 굳이 그런 건데 그게 보이는 게 있어야지. 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인간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문명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자연의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시골 같은 데 있으면요, 그 개구리 울음 소리라든지 엿지 울음 소리 같은 게 그 들으면 벌써 그건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한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베네치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 같지만 제가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 밤기차를 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거쳐서 베네치아까지 갔어요. 밤기차를 타고 가면 새벽에 도착해요. 아침 일찍. 그러면 지중해 햇살이 탁 차창에 비치면요. 밤에 가다가는 이 차창 밖에 알프스의 그 웅장한 모습이 달빛에 비쳐가지고 하얗게 보인다고요. 아름다운 웅장한 산악이 보이는데 하다가 잠을 한숨 자고 나면 그 평지로 내려오면 그 지중해에서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차창에 비치면 잠이 깨서 조금 있으면 산타 루치아에게 도착하거든요. 산타 루치아에게 그 여기 자체. 예? 도착을 하면 딱 열고 나가면 여기인데요. 해요. 아무것도 안 들려. 왜냐하면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차가 안 다니는 게 바다 위니까. 뭐만 들리는지 압니까? 물소리만 찰랑찰랑 들려요. 바로 앞에 여러분 물이에요. 가보면 계단에 앉아가지고 지중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책 읽고 묵상하고 조용하게 뭐 아침 식사하고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하는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요. 너무 평온한 지중해 아침 차 소리 한 날리고 막 서울이나 부산역에 빽빽거리고 띡띡거리고 막 그냥 문명음, 기계음 이런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피곤한가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속에 그런 게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들풀 하나, 이름은 들풀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백합 하나, 들풀 하나에서도 솔로몬의 영광과 더 나은 영광이 보이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생명 복제한다고요. 그럼 원생명을 어디서 온 건데요? 원생명. 그럼 뭐 단백질로만 합성해서 만들고 처음에 단백질이 어디서 온 건데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대단해서 뭘 뭐 복제하고 뭘 만들어내도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원물질, 본래 하나님이 주신 원생명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제 그걸 제가 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난을 많이 들어요. 듣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요, 한 번도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었어요. 지상의 교회 중에. 지상의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교회가 완벽한 것 같지요? 바로 과부들끼리 싸웠어요.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들. 바로 싸웠거든요. 바로 싸우잖아요, 여러분요. 바로 유무상통하는 것 같지요?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안 내고 살짝 숨겼어요. 바로 문제 생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땅 위에서 뭘 만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랑은 없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런 불완전하고 흠이 있고 허물투성인 교회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완벽한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 좀 부족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가장 잘하는 분들은 사모님이지. 사모님들 중에 안 좋은 사모님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이상한 비신앙적인 모습도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일 때 사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은 설교는 어떻게 하냐 말이지. 집에서 이 모양인데. 이런 사모님이 있거든요. 가끔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집에서는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해가지고 대단하다 이거지. 그렇게 봐줘야 돼, 여러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당신이 집에서 이 모양인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진짜 본 모습 이렇게 형편없고 연약한데 어찌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가지고 그래 역사하시느냐고 대단한 거라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래 나와야지요. 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목사님, 완벽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사실.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이 차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어느 교회에, 어느 총회장을 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그 총회장님이, 무슨 다른 교단인 총회장님이, 미국의 자기 교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 낮 설교를 비웠어요. 제가 같은 교단 나인데 저보고 설교하러 갔었어요. 그 총회장님 교회에. 그 총회장님은 덕목되고 괜찮은 분인데 예배를 딱 들으러 갔는데 교인들이 저 반에서 뒤로 딱 앉더라고. 뒤로. 앞에는 안 앉아. 뒤로 앉아. 벌써 앉는 폼이 딱 앉는 거 보면 알거든요. 뒤로 다 앉으시더라고. 여기도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다는 안 그래요. 뒤로 다 앉는 거야. 그래서 벌써 딱 강단에 서는데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날 제가 굉장히 강도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밖에 딱 나가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 두 분인데 아주 인텔리, 생긴 모습이 그냥 인텔리한 젠틀한 분이에요. 보니까 많이 배우신 분인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 손만 가만히 잡고 우시네, 우세요. 우시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총회장이시고 뭐 대단하시고 그런데요. 보니까 교회는 막 영적으로 정말 이게 그냥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막, 그 목사님은 뭐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시고 그러신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교단 정치에 너무 관계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권사님들이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이게 아파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가 도전을 받으니까 막 무슨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시 1분쯤 자꾸 우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제가 금년 여름에 독일의 신학자 회의에 갔었어요. 제가 논문을 하나 발표하고 우리 모든 신학계에 참석한 사람 뭐 세계 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같이 종교개혁을 한 비텐베르그를 방문했어요. 그 비텐베르그를 방문하니까 그 비텐베르그 여러분 종교개혁 한 데를 한번 가보시면요.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성지순례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제 양심적으로 진짜 그 장소 그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좀 관광청에서 장사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나사로 집인지 그게 뭔지 어떻게 정확히 알아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돌아왔는데 뭐 2000년 전에 어떻게 알면 진짜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요. 진짜 고개 세례받은 곳인지 여기하고 저쪽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진짜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올라가서 세례요한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그 자리인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진짜 그 자리인지. 근데 막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갔어요. 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 가봐도 되고 안 보고 믿는 게 더 잘 믿는 거지. 뭐 안 가도 돼. 그런데 종교개혁 한 곳은 가보면요. 고스란히 남아있어.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가 이렇게 됐는데도요. 그 루터 집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루터가 설교하던 교회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어째 1500년 이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돌로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무너지고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그때 제단도 고스란히 있어요. 그때 그린 그대로 있어요. 참 인상적이죠. 그런데 그게 성 마리아 교회라고 루터가 설교하던 곳인데 이 전주교회는요. 여러분 앞에는 제단입니다. 제단. 루터교하고 전주교는 설교를 여기서 안 합니다. 설교를 옆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 위에 올라가서 해요. 탁 올라가서 저 위에 설교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땐 다 옆으로 쳐다보면 아니면 저쪽에서 해요. 이쪽에서 하든지. 여기는 설교 안 합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성례식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칼빈주의 교회가 여기에 강대상이 있는 것은요. 설교와 예배와 교회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와 루터교회가 설교를 구석에서 하고 여기에서 제단이 있는 것은 성례, 세례와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거룩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오나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도요, 밀라노에 요 위에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요 위에.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교회, 그 교회 그림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루터교회 가보니까 여기에 제단에 그린 거, 요 제단화라 그래요, 제단화. 요 제단화인데, 이 제단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걸 평상시에 이 열고 이리 열고 이리 열어가지고 하나 날개 두 개 하고 위에 하고 밑 가운데 하고 그림이 네 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덮어요, 이렇게. 덮어놓는데, 할 때만 딱 일어나요. 지금 가보니 다 일어났더라고. 일어났는데, 한 가운데 그림을 딱 보면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찬식을 그려놨어요. 성찬식. 근데 성찬식 그림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앉으시고, 요한 옆에 보통 앉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베드로, 안드레, 이래 앉은 게 아니고, 예수님 앉으시고, 종교계획자, 멜랑이톤, 루터를 도운 푸겐하겐, 그 다음에 루터, 이렇게 딱 앉아있고, 가룟유다는 당시에 유럽에서 면제부를 팔고, 교회를 엉뚱하게 끌고 가던 테첼이라는 사람을 가룟유다로 걸어놓고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였습니까? 아, 이 크라나하가, 작가는 크라나하인데, 크라나하 그림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시대에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야. 교황의 영광, 신부의 영광, 그걸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천주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또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자들의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걸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책이에요. 그림이에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는 천주교회가 아니라 루터 그 일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인간의 영광이 갇힌 게 많아요.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너무 영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단체도요, 개인이 너무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우연하게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앞에 두고,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곳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한 사람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사라져야 돼, 사실요. 우리는 사라져야 돼. 여러분, 제가 좀 더 가혹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왜 교회에서 뭐, 때로 거창한 식들을 한다고요. 거창한 식들을. 그래, 거창한 식 할 필요 없어요. 왜 총회장이 되면 예쁜 한복을 입은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꽃다발을 정정합니까? 그 꽃다발 안 주면 뭐 하는데요?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요, 여러분 안 하시면 정말 좋은데, 내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교수님의 설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박수칩시다 이러는데, 말이 교묘하긴 한데요, 내 설교했다고 박수치는 거야. 아유, 나는 막 지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왜 기독교 단체 헌금 많이 하면 막 신문장처럼 떠벌립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지. 모르게 해야지요. 그 성경의 원리입니다. 안 믿는 사회도 이런 보이시오. 구청에 명절이 되면 쌀 200가마 갖다 주면서 자기 이름 안 밝힙니다. 절대 밝히지 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요즘은요.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요. 우리는 더 떠벌려요. 기독신문들, 국민일보는 기독신문 보면요, 전부 칼라로 얼굴이 대문짝처럼 나와, 얼굴이. 저는 그 얼굴 싹 치워버리면 좋겠어. 왜 얼굴이 나옵니까? 얼굴 나올 이유 없어요. 내가 한 명의 목사님이라도 제 얼굴은 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존경하겠어요. 전부 사진을 찍으면 왜 내가 가운데 앉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죠. 발상의 전환을. 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가운데 앉을 이유 없어요. 대통령이 왜 가운데 앉아요? 옆에 서면 어떤데요? 옆에 설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발상의 전환. 요즘 행정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과거처럼 권위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내가 한 가운데 앉겠다. 딱 범자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때로 뒤에 설 수도 있어요. 저는 독수리 중간학교 이사장이 사진 찍을 때 내가 꼭 뒤에 선다 그래. 내가 뒤에 서겠다. 앞에 안 서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너무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실제로는 인간 영광, 인간 예찬으로 가득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해야 되고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처럼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아주 여러분 귀한 목사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무슨 뭐 세상적으로 떠들고 하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배우지요, 말하는 걸 배우지 않아요. 엄마는 책을 안 읽으면서 애 보고 책 읽으라 책 읽습니까? 애가 속으로 엄마나 읽으세요 이러겠지.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강의 예배 드릴 때 저도 실제로 애들 키우면 테스트 해봤어요. 제가 일부러 이런 몸을 흔들어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아빠를 가만히 쳐다봤다고요. 지도 이렇게 흔들어 가만히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따라 흔들어. 그 다음에 이래 흔들어 봤지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또 이래 흔들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는 대로 해요 여러분요. 엄마가 매일 화장하고요. 외출하려고 하면 옷을 5번씩 갈아입고 이거 입었다 저거 입고 입었다 저거 입고 이러면 그 집 딸 볼 것도 없습니다. 딸도 딱 그 모양이라 그냥 옷 갈아입고 네 이러는 거면 딸 뭐 저것만 보면 알 수 있지.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고 늘 그냥 앉아가 책 보고 화초나 갖고 좋은 음악 이러면 딸도 딱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배우니까. 딸이 엄마의 모습을 거의 닮아갔잖아요. 우리 경건생활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의 모본을 보여야 돼. 본을 여러분요. 본을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신앙이 가정에서 바로 개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책임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야 돼요. 제가 독일에 있는 그 슐레이팅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우크스부르크에 지난번에 한국 와서 제가 또 통역하고 했었는데 그 집에 내가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요. 이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내 영이 정말 감지해요. 뭔가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가 확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뭐 분위기가 쉽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무당하는 데 가보면요. 우리 영이 섬찟합니다. 예? 점치장 섬찟해요. 우리 영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서면이라고 거기에 롯데백화점 밑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토요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고. 내하고 눈이 딱 부딪히더라고요. 여잔데 자기도 나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못 느끼죠. 그냥 뭐 토요일날 북적북적 하는데 저 속에 있는 귀신하고 내 속에 성령님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당장 느낌이 되더군요. 그거는요. 왜 우리가 뭔 우리 영은 감지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가정도 가정의 부모님이 정말 경건하게 살면요. 그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정이 느껴. 벌써 분위기가 딱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음란한 집은요. 아 이상하다. 영이 어떤 집은 굉장히 영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둠을 느끼는 거예요. 가정이 어둡다. 어떤 집은 거룩함이 보이고요. 들어가면 그렇게 평화로워. 그래 가정이 평화롭다고요. 굉장히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가정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서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자녀 양육을 신앙으로 하고 이러면 가정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세상에 욕망으로 살면 욕망이 가득 찬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자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가정에서 드러나고 개인에게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반듯하면 부모님이 저 칭송을 듣잖아요. 아이 잘 키웠다고. 애 잘 키웠다고. 결국 아이 때문에 부모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애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요. 부모에게 누가 되고 부모에게 욕이 되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가끔 그런 데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오히려 영광이 안 되고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욥을 봐라. 저처럼 하나님을 잘생긴 사람 만난 이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뭐 욥이 하나님에게 자랑이래. 자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우리가 하게 사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내가 여러분 바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뭐 억지로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내가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혼동하지 않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려야 되는데 사실 내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줘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의 야미는 어거스틴이 세상을 두 나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로 나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요. 지상의 나라는 지상의 인간에게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도 기계적인 생산 라인에서 나온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릇도 여러분 뭐 롯데백화점 여기에 뭐 신세계 그런 데 가서 고급스럽게 뭐 본차인하고 뭐 마이센이고 해도요. 저는 그런 거는 별 가치 없게 봐요. 그건 별 가치 없는 돈만 비싸지요. 근데 진짜로 좋은 것은 저 산에서 우리나라의 도공이 우리나라 흙을 가지고 대중에 빚어가지고요. 유약을 팍 발라가지고 구워놓은 것은요. 정말 그거는 그 장인의 솜씨와 장인의 그런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기도 방자 유기. 장이 두드려서 만든 거. 도자기도 여러분 그렇게 만든 게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경기도 광주에 왕실 도예하는 한 분 계세요. 다 도자기는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도자 불을 피우려면요. 1300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이틀을 불을 떼거든요. 떼기 전에 늘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이래 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 우리나라 왕실 명장 1호 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도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분을 일부러 언제나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참 제가 갖고 와졌고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도자 전시할 때 제가 설명을 적었어요. 사랑의 교회 지금 건축 짓고 나면 그분이 지금 거기에 또 하나 하려고 지금 기증 하려고 하나 만드는 걸 내가 알고 있고 한데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제가 그분을 갈 적마다 보면 중국의 도자기들은요 채색 도자기 색깔 칠해가지고요 뭐 청대고 명대고 울긋불긋 돼요. 사실 저는 별 아무리 비싸게 팔려도 색깔이 화려한 것은요 질려요. 마치 여자가 아름다워도 화장한 여자의 아름다움, 그리고 마치 물을 마시도 설탕물처럼 달짝지근한데 무엇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백자적은요 색이 없잖아요. 그냥 유약에서 하는데 그게 뭐 푸르게도 나올 수 있고 약간 누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우유 색깔도 나올 수 있고 흰색도 뭐 다양한데 그렇게 여러분 수박하고 정말 소박하고 넉넉하고 수드분하고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달덩어리처럼. 중국의 채색 도자기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수수함을. 근데 그런 분 중에서 저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솜씨가 다 묻어나요. 보면 그 항아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그 장인의 영광이 돌려지는 거잖아요. 유명한 바이올린 여러분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이 이렇게 연주될 적마다 바이올린이 켜질 적마다 그것에 현을 캐는 바이올리니스트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에게도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문명의 악취, 죄의 악취, 타락의 악취를 풍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에서 드러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너무 향기가 없고 기독교인 가정이 너무 향기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너무 향기가 없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빛된 생활하고 향기를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지 모르시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때로 시골교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시골교회는 교역자들이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특별히 이해는 가요. 자녀를 교육시키려 하면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중고등학교 갈라켜도 몇십 년 나가야 되니까 안 오실래 해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회자가 없으니까 종종 교회가 비으니까요. 제가 그 시골교회는 그냥 뭐 교역자 비면 제가 올라가요. 저로 올라갑니다. 도시계 오래 해도 뭐 갈 수가 없어요. 도시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골교회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3시간, 4시간 잠을 꼴러가는 거야. 노인들만 8명, 9명 앉아있어요. 노인들만. 제일 젊은 분이 70이시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 뭐 웃기는 소리하고 대충 때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대부분 새로 해요. 그리고 열심을 다했으네요. 그분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일 어려운 설교가 이런 게 아니고 시골에 있는 농사일로 피곤해가지고 졸고 계시고 힘드는 그 노인들 열 분에게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자라 오니까 다 머시가 머시가 이름 부르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제가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뭐 저기 와 설교 하나 씻고 이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다 우리 아주머님들이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참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해요. 제가 속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이고 저게 대충 떼우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골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래 제가 늘 저는 뭘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내 삶의 즐거움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으면 그 충성 다하고요. 내 계산하지 않고 내 시간 계산, 내 손해가는 계산하지 않고 내가 뭐 섬길 일이 있으면 열심을 다해 섬기고 내가 뭐 봉사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내가 죄의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뭐 꼭 저 이야기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서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열매예요, 사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따르던 그 칼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취한 사람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대단한 것 같은 사람, 대단한데. 지금 칼빈 500주년, 4, 500주년 될 때 저도 책을 하나 냈는데, 서울에 어떤 분이 서울 강남에다가 칼빈로를 만들겠다. 장신대학에는 칼빈 동상을 세운 걸 알고 있습니다. 제 알기로 흉상인지. 제네바 대학에는 칼빈 석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반칼빈적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칼빈이 그렇게 대단한 기독교 강요책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바른 성경의 교를 주었지만은 자기가 하는 말이 이거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다. 별거 아니다 이거지. 칼빈이 가톨릭에서 개신교를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 회심을 신학적으로 수비타 콘베르지오라고 말합니다. 돌려난 회심. 왜 돌려난 회심이라 말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잘 말 안 해요. 자기 자랑하기 싫어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무덤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동상도 세우지 말고 자기를 기리지 말고 나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다. 그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칼빈 동상 세우고 칼빈 길 만들고 그거는 반칼빈적입니다. 칼빈은 그 생각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전혀 나를 기리지 마라. 그게 왜 이러면 그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뭐 꼭 한국교회 목회자를 그래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요. 목사님들 은퇴식도 필요 없어요. 뭐 은퇴식 뭐 하러 합니까? 조용히 그냥 끝나면 끝인 거고. 거창하게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권사, 장로, 뭐 취임식 거창하게 저는 목회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정의 하나님의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우리는 인간 거칠에 그냥 이름 젊는 거 이런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는 다 허례허례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돌아가야 돼요. 완전히 원초적인 모습으로 아무런 형식 필요 없어요. 정말 진솔하게 돌아가야 돼요. 자기 이름을 덜 내면 안 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생각이라. 가슴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입에는 늘 하나님 말만 나와요. 그냥 입에는 하나님 말만 나온 거예요. 손에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뭐 쓰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취한 사람이죠. 온통 하나님이 취했지만은 자기의 인간적인 영광은 조금도 안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무덤도 지금 뭐 이름도 좀 안에 무덤 한 군데 있잖아요. 지금 비서관 없을걸요. 그래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비난을 많이 드는 이유가요. 너무 지도자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급급하거든요. 자기 영광만 드러내면 또 덜해요. 그걸 갖다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세습하잖아요, 세습. 왜 교회가 자기 겁니까, 그게? 자기 겁니까? 그건 여러분요, 해줄락 해도 달아나야 돼요, 사실은요. 자기도 달아나야 되고, 자기 아이도 혹시 아버지가 물린다 싶어 얼쩡거리면요, 발로 차가지고 아프리카지 오지로 보내버려야 돼요. 왜 고정적거리면 거기를 갔다고 자기 교회입니까? 그런 게 되지만 세상에 그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참 일반 사회 기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도 취하려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랬지 먹이에 이자를 갖다가 작대기를 세워야 되는데 밑으로 꺼가지고 먹으라. 먹으라 아닙니다. 잘 들으시오. 먹이라. 어떤 사람 작대기를 눕혀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먹으라. 먹으라고 생각하는 거라. 자기 치부하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절대왕국 구축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게.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욕했습니다. 욕.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욕설 가까이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욕이거든요. 그 욕 아닙니까? 욕이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강도들아. 그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딱 두 군데 있는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영광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 드러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영광은 없애야 됩니다. 나는 없애야 돼요. 나는 없애야 돼요. 무슨 교회나 무슨 큰 기독교 단체 그 한 개인 이름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이름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냥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돼야지 내 이름이 왜 나옵니까? 내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되는 거지 내 이름이 왜 나옵니까? 이런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평생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오전 정리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욕망의 어떤 불나방에 대해서 살지 않고 정말 욕망으로 살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중심을 바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말과 내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남포교회 권사님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경건하게 살며 이 시대를 바로 영적으로 바라보며 늘 기도로 깨어있으며 하나님 앞에 깨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내 개인이 잘 되는 것과 내 개인이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모든 내 삶에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에게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